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몹시 배가 고프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저 나라들이 가진 힘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저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악마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돌보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해 본 뒤 더 좋은 때를 노리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였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다. 어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쓴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다음 말씀이 적힌 곳을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어 나를 택하셨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리라 하신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왔다고 널리 알리라 하신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회당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내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가 가브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의 홀어머니가 많았다.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호러미 가운데서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있는 한 호러미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엘리사 예언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 말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다.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마을 아래 벼랑 끝으로 데려다가 밀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를 뚫고 나가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때 회당에는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하! 나사렛 사람 예수시로군! 당신이 우리를 어쩔 셈이요? 우리를 없애러 오셨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오.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악령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나갔으나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악령도 나가는구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 내에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 부인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부인은 곧 일어나 사람들의 시종을 들기 시작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병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많은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도 나갔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심하게 꾸짖으셨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아 예수께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시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계속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When we reach that home and lay our burdens down,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join the saints and wear a robe and crown,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the pearly gates unfold for you and m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ee the Christ to set the captive fre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weetly sing with all that ransom thr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No more partings come to mar that happy s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 내 맘에 들어 가시
이사야서 제15장.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익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세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라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로 올라가고 호르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립 샘물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걷는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이 울려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8장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와 솔로몬 이후의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다르게 하늘에서 직접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끝없이 계속 드려야 했던 짐승의 피로 드린 희생제사가 아닌 예수도께서 완전한 제사드리심을 확인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성막에서부터 제사장 위임식은 물론 그 제사 제도를 위한 도구들을 만들 사람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27장 8절에 당부하십니다. 이를 보면서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늘 제단의 모형 즉 그림자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그 모형을 따라 제사했던 율법시대는 지나가고 하늘에서 보내신 보다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도의 온전한 제사로 그분의 온전한 제사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온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첫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겨올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보다 온전한 것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시려고 임시적인 제사장 제도와 성소나 성막을 허용하셨다고 이해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도께서 이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계신 성소는 하늘의 모형을 보면서 사람이 지은 성소와 다르게 과거 모세에게만 보게 하셨던 바로 그 원형의 성소, 즉 주님께서 친히 직접 세우신 성소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1절 전반절인데 여태껏 제사장들과 제사와 성소와 같은 불완전한 임시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성소와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랬는데 앞에서 여러 가지 서론적이고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왔던 아론과는 다르게 이제는 중심이 되고 요점이 되는 사실을 말하려고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들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예를 들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과거 이스라엘 위한 불확실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 하반절에 한 것처럼 권능과 영광 그리고 승리로 상징되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영원하신 제사장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도 시편 110편 1절이 인용되면서 항상 오른편은 왼편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승리의 자리요 권능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2절 첫 부분인데 과거 광야에서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이후에 법궤가 모셔져 있던 가장 깊은 그 지성소도 성소라고 일컬었음을 9장 2절 3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하늘의 성소를 모방한 것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2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과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던 광야에서의 지성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고 나면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 감당하는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지 않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대제사장이시고 다름 아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의 성격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이미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의 예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일 필요가 없었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3절 첫 부분인데 당연히 대제사장이 왜 세워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3절 하반절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졌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예수도의 제물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이 제물이심을 간접적으로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드림의 시제의 차이인데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드림은 반복돼야만 하는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반면에 하반절의 드림은 한 번으로 영원히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4절 상반절인데 이것의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여 예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셔야만 한 당연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땅에서 나지 않으셨고 불완전한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을 밀어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4절 하반절인데 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레위의 후손들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땅 위에서 백성들의 사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그들에게 이미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보했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참 성소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직분의 비교입니다. 오늘 내용의 마지막은 모세를 통하여 땅의 장막을 지은 것과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운 지위와 직분으로 우리가 얻게 된 율법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을 예수들 통하여 얻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긴 것의 근거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5절 상반절인데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모형, 그림자는 모두 실체가 아니며 그것으로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형은 결코 실체와 같을 수 없고 그림자는 빛이 비치는 방향과 거리 또는 굴절되는 데 따라서 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잊은 채 선택에 대한 자랑만 내세우다가 결국 버림을 당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5절 중간인데 비록 하늘의 것을 그대로 옮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모습을 따라 성소를 세울 수 있도록 지시하심을 입었습니다. 다만 예정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지시하신 내용이 바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는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25장 9절 그리고 26장 30절에 보는 대로 지속적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율법은 갱신될 임시적인 약속이었다면 복음은 완성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르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긍심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6절 상반절인데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은 충분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해서 복음 속의 새 언약의 직분의 자긍심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라는 표현이야말로 최고의 영화로운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찬양하는 묘사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6절 하반절인데 여기서도 비교급이면서 최상의 표현에 버금가는 묘사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은 율법과는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하고 틀림없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완벽하게 보장되는 천국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확실한 유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람과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비교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중보자이십니다.
내 아들 주 있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순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설립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회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방금 읽힌 말씀처럼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교회가 설립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교회의 설립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그 나라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도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세우실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질 것이다. 둘째, 교회는 권능으로 세워질 것이다. 셋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매에 자살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 마떼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50일 후에 오는 명절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군중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설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날 개종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에 더하신 것이지 결코 믿는 사람 스스로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된 그들은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이들을 붙들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옥문이 열림으로써 그들은 다시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세 번째로 다시 붙잡아 협박하고 매를 때렸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택해 매일처럼 돌보는 일을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는 얼마 후에 유대인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분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교회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사울이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